성경에 실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루아노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실라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오늘 실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계기 아니면 어떤 큰 전환이 있는 장면인데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세워졌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합류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고 할 정도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본부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거냐면 그 총회 주제는 그런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됐어요. 사실 예루살렘 총회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별 고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인생 내도록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거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은 다르잖아요. 또 실제로 이제 바울팀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이 율법 지키는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상소를 한 거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여서 그것을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굴레를 저 이방인들한테는 지우지 말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이제 바울을 돌려보내면서, 안디옥에 돌려보내면서 이 소식을 그냥 바울이 가서, 바울팀이 가서 이런 결론 났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총회를 대표해서 누군가를 파송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팀이 가는데 누굴 딸려보내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22절, 사도행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큰 결정입니다.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더라. 요한 구절만 보더라도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며 인도자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총회에서 논의한 것 중에 가장 큰 논의였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달려 있고 이방인의 신앙의 삶이 달려 있는 그큰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가서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예루살렘 전체 안에서, 총회 전체 안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실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충분히 예루살렘 전체 총회의 지도자급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22절부터 29절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실은 거죠. 이렇게 땅땅땅 결정했고 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요 내용입니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 굉장히 이제 기쁜 얘기가 이제 들린 거죠.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22절에는 인도자라고 얘기했다가 32절에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루살렘의 어떤 지도자고 어떤 뭐 리더급이다 요 정도인데 실제로 인도자이며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말로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2년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유다와 실라가 와서 한 2년 정도를 안디옥 교회를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디옥 교회를 도울 만큼 비밀이 있는 겁니다.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수면 위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놓고 한동안 어떤 뭐 없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5장은 15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투는 요지는 뭐냐면 1차로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이제 2차로 가자 이래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1차 선교 때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같이 오다가 중간에 탈락돼가지고 돌아갔어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처음에 데려갔다가 얘가 중간에 탈락해서 도망쳐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갈 때에 바나바는 한번더 기회를 주자. 우리 마가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중요한 부분에는 절대로 타협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편견이 많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서신서에 보면 이제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헌신된 것 이런 것들을 쭉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칼같이 날카롭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 자체에 관한 부분에서는 갈라디아 1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을 따른 걸 내가 도무지 이상히 여기노라. 복음 자체는 굉장히 날카롭고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날카로운 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애를 또 데려가냐? 그래가지고 마장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는 이해가 돼요. 바나바는 오늘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인 어떤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아 그래도 그래도 같이 가려고 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품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바나바 입장이라고 하면 바울은 같이 가는 것도 좋고 이 아이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이게 지금 세계복음화의 사역 아니냐? 이 의미를 모르고 중간에 가면 또이 사역 자체가 희미해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둘이 큰 싸움이 났다고 한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싸울 수 있습니까? 예,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바나바도 아니 어떻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다 좋다 다 이해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품지 않았냐 그리고 사회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냐 하지만 이거는 세계복음화하는 사회가 아니냐 그냥 우르르 간다고 될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게 이제 날선 어떤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 중에 지금까지 왔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요.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중에도 참 그릇 큰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수준 있는 분들이 많았고 뭔가 지식이며 아니면 경제며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데 본인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딴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이큰 것은 발견되지 않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먼저 들어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 기준으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행하신 큰 역사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니 이거 큰 것은 보여지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되어지는 것들은 뭔가 이제 자기의 성향과 자기 기준에 볼때 뭔가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재직회도 잘안 하잖아요. 1년 예산 세우거나 뭐 결산도 심지어 잘안 합니다. 이건 이제 법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야단드릴 수 있는 부분이군요. 법 좋아하시는 분들 눈에 볼땐저 뭐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역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을 수도 뭔가 이렇게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자란 우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고 그냥 모자란 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제 모자라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저 모자란 목사, 저 모자란 뭐 이렇게 그이 스태프들, 저 모자란 모습들. 아니 우리가 다 모자란데. 그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손, 이 엄청난 것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모자란 우리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큰 역사의 의미와 가치는 전달되지 않으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하고 뭐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참고 견디고 견디고 하다가 어느 작은 것들이 계기가 돼서 거기서 손을 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어떤 계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모자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지난주에 우리 그 상영규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토요일 날 모임을 못 들어왔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서 성경의 전도를 풀어낼 때못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따로 이제 메시지를 들으셨나 봐요. 따로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이분이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은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이분은 모슬렘에 들어가서 모슬렘 민족을 변화시킨 분이에요.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모슬림 중에도 여러 민족, 종족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세우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도 파송하고 엄청난 일을 우리는 제가 그분의 책을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최고의 상이라고 할수 있는 은도우드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이 워낙 뛰어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틈 있을 때마다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뭔가를 채워 계속 채우는 게 하나님 앞에서 맞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굉장한 중심이 있는 분들의 눈에 우리가 이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볼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리 얘기하시더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필리핀 선교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거본 적이 없다. 그분 눈에는 모자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역사다. 그러면서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모여든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선교 현장에 들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메시지를 듣고 일어난 역사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뭘 보냐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걸 본 거예요. 조성 목사 이게 아니라 저 모세란 사실 뭐 내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분들이 아니까요. 문제된 게 뭐였습니까? 제가 과거에 어느 단체를 거쳐왔다. 그게 문제됐었잖아요. 이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인정하냐면, 저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 이게 얼마나 큰지 깨닫고 박수를 보내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여든 겁니다. 참 감사하죠.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는 참 무섭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금방 굳어집니다. 그 굳어짐이 생각의 굳어짐도 있지만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금방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신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요. 희한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본인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통해서 온라인 사역이 얼마나 지금 방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우간다 제자들하고 한두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요. 얼마나 그 모여있는 한 40명 정도 모여있었는데요. 제가 볼때 40명이 40명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로 영어로 메시지가 제대로 준비돼서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간다를 살리고 아프리카 동부를 살리고 아프리카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고 믿으시니까 40명이 40명이 아닌데 사실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시설 뭐 좋지 않은 곳에 TV 하나 연결해가지고 몇십 명 모여가지고 듣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게 여겨지겠냔 말이에요. 본인들만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회관계 크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시면 이게 너무너무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 피니쉐가 한번 돌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일인지 뭐 제가 볼때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를 볼 때는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 이게 보여지면 생명 걸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암만 뛰어나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조직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함만 보이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뭐 인생을 못 살아냅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사도 바울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싸울 일입니까? 싸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역 때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뭐가 그리 큰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바나바가 음란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말이지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데려갈까요? 말까요? 요거예요. 뭐, 아이들 장난 같잖아요. 뭐, 데려가면 어떻고, 안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문제의 바울은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니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 전하자고 하는데, 이 아이 한명못 품냐? 그래, 니 무슨 세계보고 마냐?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입장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정말로 민감하게 인도받고 그걸 살려야 되는데 우리 팀이 오히려 이렇게 분열이 되거나 이 안에서 사단이 틈이 나오면 어떻게 그걸 살릴 수 있겠냐? 진짜 포커스는 저거 아니냐? 하나님이 행하신 저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뭘 보느냐의 차이가 영원한 차이입니다. 우리 당세복의 사역 또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놀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냐. 지난번에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간 얘기했던 거, 평안을 받을 자를 찾는다. 요거 하나를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걸 거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뭐 어떤 경우에 1억 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단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남침내 교단이 그걸 선택해가지고 채택해서 전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인데 그거를 활용했는데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훈련받았던 목사님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풀어내고 성경의 전도를 이렇게 해서 한 교회가 전 100개 우연히 100개 교회를 100개의 나라를 살렸다는 이게 아니란 걸 아니까 더 흥분하는 겁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충격받아 합니다. 누구보다도 선교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들이 더 충격받아요. 아니 상영주 선교사님 우리한테 배울 게 있냔 말이에요. 모슬렘을 저렇게 변화시킨 장본인이 우리한테 뭐가 배울 게 있냔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볼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분이 교회를 지금 수백 개 이상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중에 다수가 중형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슬렘 권한에서 뭐가 교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에게 배울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그분이 놀래면서 하기를 모든 선교단체에 장착할 수 있는 무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선교단체에서 이게 장착 가능하다. 최고의 무기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깨닫게 되냐. 뭐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우리만 안 놀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만 안 놀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으로 볼 때, 저 개인을 볼때 실망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 와이프가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마워해야 된다고. 저 조선국을 내가 커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된 것이 여러분들 다 고마워해야 된다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아니, 고마워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 잘했으니까 네 고마워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커버했다, 저 인간을. 내가 커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본가교는 다 고마워해야 된다 이 얘기하더라고. 아니, 메시지 안 들을 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커버했대요. 그랬는데 이 모양이 됐다는 거죠. 여튼 여러분 우리만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지금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뭘 보느냐가 너무 큰 차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눈 차이가 딴게 아닙니다. 어떻게 볼 때는 뭐 싸웠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결국 관점의 충돌이었거든요. 관점의 충돌이었다고. 뭘 중요하게 보느냐 이것의 충돌입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것의 충돌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자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당대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복음을 발견하게 하셨고 성경의 전도를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대단한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의 순종함이 대단한 겁니다. 조금만 나갔다 와도 세계가 뭐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뭘 보느냐? 뭘 보느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안에서 또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이게 하나님 역사다 보여지면 생명 걸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때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들만. 아니 뭐 우리 각 교회가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끝에서 들어봤을 때 뭐가 대단한 게 있냐? 전국에 열몇 개 교회 있다고 하는데 뭐가 대단합니까? 이력을 하나씩 이렇게 따져봤을 때 뭐가 대단한 게 있냐면,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올바로 보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관점의 충돌 때문에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됐을 때 15장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신라를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싸운 이유가 뭡니까? 누굴 데려가느냐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바울이 신라를 택했다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어? 너는 마가? 오케이, 난 신라. 이게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놈한 명씩 데려가고 진놈 어쩔 수 없이 딴놈 데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세계복음화 하는 데,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짜 이방인 선교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 누굴까? 딱한 사람 기억난 거예요. 그게 신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2년 동안 신라가 행동한 걸참본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구나. 내가 다음에 동역하려면 꼭내저 사람 쓴다. 이게 마음에 딱 들어간 겁니다. 마가와 딱 헤어지자마자 바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라는? 신라는 지금 예루살렘 돌아간 겁니다. 그길 다시 부른 겁니다. 당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울 마음에 바울이 인정한 최고 인물이 누구냐? 신라입니다. 제가 감사하게 저는 사실 부교육자를 이렇게 잘 뽑지 않고요. 꼭 누구를 데려오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삼고 초려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 제가 모셔왔거든요. 삼고 초려. 예. 제 인생의 유일한 삼고초려. 계속 제가 한양대 찾아갔습니다. 한양대 찾아가지고 예, 이렇게 둘러가지고 세계복음화 이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해놓고 맨 끝에 같이 가시죠. 툭 던져놓고 오고 세번 갔습니다. 세 번. 그 걸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박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박현식은 네가 잘한 게 제보고 네가 잘한 게몇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최 목사님 데려온 건네 제일 잘했다 했어. 저보고 박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어떤 딥 배경으로 또최 목사님 해주시니까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 머릿속에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찢어지면서 고민 안 합니다. 딱한 사람 신라. 신라가 누구인지를 그냥 그 대목에서 그냥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 선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안 했던 그런 배경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려오자마자 지금 누굴 돕습니까? 이방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을 돕는 겁니다. 내가 상대도 안 했던, 보통의 유대인들은 상대도 안 했는데 와서 끊임없이 이방인 형제들 도와주지 않습니까? 진실로 복음을 소화하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복음을 소화,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유를 주는 그 참된 복음을 이 신라가 누린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형제들을 돕는 것을 한편으로는 바울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선지자이면서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이면서 이방인 선교에 전혀 이게 한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 품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꼭저 사람 데려간다. 이게 바울의 내리 속에 깊이 들어간 겁니다. 바로 신라를 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행을 쭉 합니다. 이게 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신라를 이렇게 바울 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라가 본격적으로 2차 선교로 쭉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6장에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가 살게 되고요. 결국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19절 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 붙잡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는데요. 원래 바울팀이 그두 명만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를 쭉 설명합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자, 그리고요, 보시면요. 잘 보세요.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그들,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사도행전 기록한 인물은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 16장 6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16장 11절 보겠습니다.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에서 우리가가 됐습니다.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누가를 포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울팀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있었습니다. 최소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명만 데려갔어요. 누굴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려갑니다. 왜 바울과 실라만 데려갔을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말로 정통파 유대인처럼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이.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디모데는 이방 출신입니다. 배경 자체가요. 누가 또한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 생김새가 표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얼굴 생김새나 옷 입은 것 자체가 바울과 실라는 정통 유대인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좀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렇게 두고 일단은 가장 영향을 끼칠 만한 바울하고 실라 두 명만 딱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갇힌 거예요. 자, 갇혔는데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많이 친 후에 많이 두들겨 패고 나서 옥에 가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서 한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속된 얘기로 좀 죄송합니다. 한놈 미쳐도 정신없는데 지금 두 놈이 같이 미친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지금 두들겨 맞고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한밤중에 일어나서 두 명이 찬송합니다. 신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이 대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 머릿속에 신라가 들어갔는지, 왜 하나님이 바울의 중요한 사역에 신라를 붙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 장면에.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요. 37절,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사도행전 16장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하는데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합니다.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가지고 있는 우리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또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과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신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파워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낮아져서 섬기는 거죠. 요게 신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는 바울과 동역을 하되 어떤 마음으로 동역을 하냐면 철저하게 바울을 섬기는 2인자 역할을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신라, 바울을 섬기는 인재 역할이 신라가 하는데요. 신라가 아까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지도자예요. 위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바울은 아웃사이드입니다. 아싸입니다. 아싸. 아웃사이드예요, 이 사람은. 인사이드가 누구냐? 인사이드가 이 사람이에요, 신라가.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저기 뭐 바울은 지방에서 순회하는 어떤 이런 목회자라고 얘기하면 신라는 저기 큰 교단의 뭐 임원급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위치로 얘기하자면 배경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와서는 바울 밑에 철저하게 숨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본 거거든요. 자기 내가 낸 데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말이지 저기서 좀 한자리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내가 저기 말이지 저 예루살렘 총회에서 리더였고 지도자에 대해 너 그럴 수 있냐 이게 아닙니다. 그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촥 내려와서 바울을 섬겨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신라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역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동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바울은 100%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 일이겠구나. 이게 신뢰가 들어간 겁니다. 일평생을 섬겨냅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섬겨냅니다. 그러다가 지금 벌써 쿤다가 들어왔네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그 베드로 서신을 누가 대사하냐면 신라가 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서신을 쓸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를 하고 그 이후에 신라는 또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 능숙하고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이 다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섬기면서 베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정말 신실하다. 한결같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끝까지 인도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신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볼 때 훨씬 사도 바울보다 높은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행하신 역사 아니냐라고 깨달아지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서 철저하게 섬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쭉 섬깁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리나 아니면 어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려오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 역사다라고 보여지니까 철저하게 바울을 섬기면서
귀중한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라를 왜 바울에게 붙였을까? 반대로 바울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동역자를 선택할 때딴게 아니라 신라를 왜 뽑았을까? 이게 신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자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며 그냥 사람하고 동역이 아닙니다. 세계복음을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라고 깨달으시니까 그 사람의 모든 걸 품어내면서 죽이잖아요. 아니 바울 쫓아다니는 결과가 뭡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력입니다.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도울까? 이게 이제 그 가슴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떨어졌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좀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우리 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다. 신라가 보는 눈, 또 사도 바울이 보는 눈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일에 올인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올인했을 때 끝까지 신실하게 섬깁니다. 사람을 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그래서 베일은 하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신라처럼 우리 성도들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함은 일단 둘째고요. 뭘 보느냐? 예. 뭘 보느냐?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고 그것의 귀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드리며 그것 때문에 자기 할 일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 할일 중에 하나가 저분을 섬기고 저분을 돕고 우리가 하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뭐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뭐며 지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 역사가 뭔지 이게 정말 가슴 크게 부딪혀 온다고 하면 예, 그 다음에 섬겨내거나 동역하거나 신실하게 섬기거나 하면 그 다음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를 낮출 때도 완전히 낮추지 않습니까? 이런 실루아노처럼 예, 올바른 것을 보고 신실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겨내는 이 시대에 신라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훈담을 들어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또 신라의 메시지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얼마나 크며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확인한 신라는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과 동역하며 끝까지 신실하게 동역하며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힘든 곳까지 동역하며 신실하게 이인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신라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바울에게 주셨던 그 눈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귀중한 일들에 우리 인생을 드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